네, 이번 주 매일 성경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치면서 아테네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들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많은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방문했던 지역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지역이 있었던 반면에 가난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그런 지역들도 있었던 반면에 제국의 변방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러한 소아시아의 지역들이 별로 구분이 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연히 구분이 있었고 다른 현실들에 직면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강남과 강북이 다른 사회적인 통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들을 고려해서 해당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권면의 메시지를 서신서로 남기게 됩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모든 정복 지역들을 균일하게 다스렸던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달리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테네나 에베소, 고린도 같은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학문도 발달했고 거대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들에게는 시민권을 기본적으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오는 이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국의 변방에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 도시를 재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빌립보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그 주민들에게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지역에 보낸 서신들과 빌립보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은 그 정서적으로 다른 어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은 좀 이런 정서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1960년대나 70년대 가난하던 시절에 농촌 마을에서 논과 밭과 소를 팔아서라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했던 좀 그런 정서로 비유를 하면 적절한 비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서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현실과 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표현한 이 표현은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깨 아뢰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잘 살았던 고린도나 에베소 교회에게 만약에 이런 표현들을 썼다면 아마 그 마음은 반감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이 늘 겪었을 유혹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그 확실한 그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싶었던 욕망,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유혹입니다. 그 움켜쥐려고 했었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와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아무런 죄도 정하지도 않고 때리고 결박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간수들과 간수장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로마 시민권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료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은 굉장히 큽니다. 사유재산과 법적인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 황제 앞에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처형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라고 사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무상 배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바로 로마 제국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기도 제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일까요?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윤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19절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빌립보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배를 채우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라면 여러분들의 끝은 멸망이며 십자가의 원수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이 시민권을 손에 쥔다면 내일의 생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들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많은 불확실함들이 해결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 목적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라면 나의 생사 여탈권이 로마 제국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빌립보서 오늘의 본문의 그 진의입니다. 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이 내용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고단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일을 살아갈 가시적인 확실한 그 무엇인가를 지금 움켜쥐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현재 우리 손에 움켜쥐고자 하는 그 무엇을 우리들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돕는 도구로 전락할 뿐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상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움켜쥐려는 그 가시적인 것에 달려 있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19절에서 경고하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날들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막막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셨던 경험들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셨던 기억들은 아마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과거는 잊은 채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행하셨고 도우셨는지는 망각하고 현재 우리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대출은 다 갚을 수 있을까? 자녀들은 다 공부시킬 수 있을까?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마음을 팽배하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가시적으로 확실한 그 어떤 것을 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20절의 접속사 그러나 이것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비록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겹게 살아가며 내일의 염려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우리의 현실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나 권력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견책하면서 저를 일으켰던 구절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복잡하지만 조금 관계대명사를 고려해서 제가 조금 쉽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런 의미로 조금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박해 보이는 우리들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은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능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21절의 바울의 이 표현처럼 우리의 천박해 보이는 이 우리들의 몸,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의 우리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손에 움켜질 그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지금 기도하러 모인 바로 이 현장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이 없을지라도 또다시 우리의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냉소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럽의 그 유태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냉소적인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응답이 필요 없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되어야 할 날보다 하루 늦게 응답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는 구석이 있죠. 우리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을 때 응답이 되는 참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은 목격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카프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발 늦게 응답해 준다는 그 냉소적인 그런 현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움켜쥐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상이 될,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비록 응답은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가는 과정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그 이상의 진정한 현실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읽으시면 크게 위로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서 기뻐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응답이 늦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자 그분 안에서 우리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 안에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아까 기도했던 내용처럼 특별히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대원들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캠퍼스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학에 입학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일교회가 다시 한번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진정 바라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리라.